사무엘과 사울 첫 번째 시간 왕이신 하나님 사무엘상 8장 봉독했습니다. 사무엘은 BC 한 11세기경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이스라엘이 왕정 제도를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BC 1세기경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부족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바뀌는 것처럼 이스라엘 부족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를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한 분 있죠. 한나입니다. 네. 아이가 없는 사무엘의 어머니는 태어난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소원하고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자마자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져 실론에 있는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경은 아이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엘리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을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 집안에 닥쳐올 심판을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이 점점 장성해 가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써 그것을 본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통치 기간의 가장 큰 변화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시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영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그 이상적인 사사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그 아들들에게 이 사사의 자리를 물려주는데 사무엘의 영적 권위와 지도력도 아들에게는 소용이 없는지 아들들은 부패합니다. 엘리 아들들도 부패했죠. 그래서 이 엘리 아들들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권력이 마치 왕권처럼 아버지에게서부터 아들로 계승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사는 상속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절대 상속되는 게 아닌데 요즘 세상이 악해지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준 후에 아들들이 부패합니다. 권력이 장기 집권하면은 반드시 부패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지만은 오늘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패하고 언약궤를 뺏긴 후 20년 후에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사사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소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크게 이겨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아주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전승애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거기서 젖된 때부터 성막에 거주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랬으니까 평생이라고 아무도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가장 큰 공헌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못 있는 왕 제도가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마찬가지 이론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데 우리 크리스천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간접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왕을 둘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 삶이 참 형통하게 나아가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왕 얘기는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서로 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또 3절에서 5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 시작하기를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들으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사를 물려줬다는 말씀으로 들린다면 저는 사무엘에 대한 상당한 신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제가 며칠 전에 조크 하나를 들었는데 20대 청년들은 택시를 타면은요 내릴 때까지 계속 전화기를 만지면서 뭐 카톡을 하든가 수다를 떤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분은 내릴 때까지 전화기 찾다가 못 찾고 그냥 내린대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찾는 일이 아마 제 시간에 3분의 1은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숏톰 메모리가 떨어지는 건 확실해요. 네, 그건. 근데 판단력은 더 정확해진다고 하는데 아주 많이 들면 이것도 또 없어집니다. 근데 그래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실수했다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사무엘 같은 분이 그렇게 흠 없는 사람이 말이죠. 어디 하나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선지자였는데 그 늙었다고 글쎄요. 늙었다고 그냥 자기 아들들이 어떤지 모르고 넘겨주었다고 그런 뜻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의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풀지 못하는 의문 중에 하나가 사무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저 정도 된 사람이 아들을 판단을 못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식의 보물이니까 아무리 사무엘에도 젊었을 때 자식들을 돌보지 않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 마음속에는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아들에게 좀 뭐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세상 권력을 넘겨주겠다는 그 마음이 숨어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또 자기가 아들 돌보지 못했고 그런 미안한 감정이 좀 있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무엘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공과사를 이렇게 칼같이 자른 아버지로서 말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늙어가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이제 늙었으니까 당신은 왕이 사사 역할을 할 수 없는데 당신 아들들은 안 됐다.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정직하지 못하여 지금 돌아가는 게 이스라엘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상입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도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 자식들의 부패가 아주 좋은 핑계가 됩니다. 좋은 구실이 되죠. 그래서 이들 하는 얘기가 모든 나라와 같이 왜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안 되느냐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처럼 되기 위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다른 이방의 잡신들과 구별되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짓들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이렇게 자꾸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위에 왕이 있는 거 좋으세요? 여러분의 상사가 왕이 돼갖고선 여러분은 맨날 쪼고 잔소리하고 네. 사람들이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이유는 질서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독재와 무정부 상태를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은 독재를 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과 질서가 그래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내가 좀 핍박을 받더라도. 사람들은 이 무질서에 대한 불안과 이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카리스마적으로, 네,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도 이런 대중적인 심리가 아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지만은 백성들에게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눈으로 보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왕이 있는 다른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왕이 있으면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주겠지, 그러고. 우리도 왕을 두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도 즉각 싸울 수 있다. 당시의 왕의 역할이 전쟁에서 대신 싸워주는 것.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러분 항상 불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걸 보면 알아요. 요즘 한국에도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느끼기로 20대들이 절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집을 사는 것은, 집을 가지는 건 희망이 없다. 요즘 또 반대로 뭐 6만 5천 채가 나와 있답니다. 안 팔린대요. 왜냐하면 여기 뉴욕 그때 연방제도 위원장도 집 사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집 사지 말라. 그래서 반대로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데, 뭐 안 가진 사람이 많지만은 그 왜 뭐라 그러죠? 아, 네, 개투자. 예.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전세가 집값을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깡통, 완전 깡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은 전세 빼달라고 그러면 줄 돈이 없어요. 집을 팔아도 그 돈이 안 나옵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 망인 거죠, 뭐. 또 요즘 주식시장이 좀 폭락합니까? 네. 참 걱정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안한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왕과 군대를 믿고 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32절. 요거 같이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민이 능력이 헤아리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한, 이방인이라는 게 이제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항상 먹여 살리십니다. 근데 이거 자꾸 이제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안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어떤 것, 그러니까 내 보물이죠.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없어질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당연한 염려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는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는 반역이에요. 왜 반역인가? 나의 보물이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물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의 보물인데 내가 보물 뭐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만들어 놓고서는 이거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으로 봐서는 마음이 세상에 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세 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에요. 네. 여러분은 은행에 있는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당장 돈이 없어도 때를 맞춰 공급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네. 자,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이시려고 우리에게 가만두지 않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을 피하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어려움을 더하십니다. 이럴 땐 빨리 순종하는 거죠. 자꾸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만 더하실 뿐입니다. 사무엘 두 아들이 부정을 저지른다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불안하게 느껴지면 질수록 더욱더 기도에 매달아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데 왕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제 왕을 찾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내가 물질이 많으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건강하다면은 그러면서 바라고 기도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들, 뭐 기도하고 바라는 거야, 그거는 뭐 당연히 할 일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네, 왕으로 섬기고 그런다면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긴다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한테는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에 세상적인 왕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갈 곳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가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사무엘의 전체 이야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향하고 있는 걸 감안한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계획이지만은 항상 그 동기 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상당한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아직 어리니까 다른 나라의 왕을 부러워하며 너무 졸이니까 마지못해 허락을 하는데 때로는 아무리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래 한번 겪어봐라. 내버려두는 것도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에게 조르듯이 하나님한테도 아주 그냥 조르면은 하나님은 부모는 때로는 허락하시면은 허락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겪어보면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허락은 하지만은 결과는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아 그때 우리 부모님 말씀이 이랬어 그런 말씀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면 좋겠지만은 가벼운 시행착오들은 하나님이 버려두신 이유가 실제로 말로 듣는 것보다도 자기가 한 번씩 당해보는 것들이 상당한 그 뼈아픈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것도 있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 자, 그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왕 제도가 문제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왕 제도 자체가 어떤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더 성숙할 때 왕을 주시는 이유는 왕 제도가 그만큼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아무 때나 왕으로 세우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은 후에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아무렇게나 잘못되게 되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할 왕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다윗은 너무 어려서 아기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성미가 급하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저 따라올 사람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참 무척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성미가 더 급해지는지도 몰라요. 너무 참 기다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는 아주 답답하고 참 속탄이지만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배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뭐 잘생기고 키가 뭐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불순종해서 자기 멋대로 행할 때는 반대로 사울처럼 악한 지도자가 왕이 되는 걸 허락하고 또 반대로 기도하고 매달리면 또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늦게 주실수록 좋은 것 주신다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네, 빨리 얻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그 우리가 세상에 부가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하고 다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여러분 빨리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빨리 가졌다가 초장에 가졌다가 중장에 잊어버리면 노장에 아주 힘들어집니다. 네. 빨리 가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거 있으면 아끼세요. 내가 지금 아주 좋은 차를 타다가 늙어서 못하게 되는 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네. 이제 늙어가면 갈수록 좋은 게 착착착착 쌓여야지 여러분. 이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때 가면. 다 없어질 때 좀 죽으면 돼요. 자 이제 심각한 질문 생기는데요. 크리스천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처럼 왕이 필요했다고 생각할까? 이게 계속된 질문이에요. 결국은 답은 그거 하나입니다. 왕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왕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 왕은 무엇이에요? 특히 여러분한테 왕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돈이나 뭐 권력이나 명예 뭐 어떤 사람은 자식도 특히 또 아들 뭐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에게 내가 왕을 삼고요. 나한테 왕이 생긴다면 여러분 뭐가 없어지는지 아세요? 자유가 없어집니다. 이 세상 것을 섬기다 보면은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만불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봐 말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은 자동차의 노예가 됩니다. 그냥 딸고 쓰고 뭐 그냥 맨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세상의 것으로 왕으로 삼을 때 일어나는 위험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에게 저지를 일, 세상의 왕을 쫓아가면은 세상에서 당할 일을 잘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왕의 성격은 똑같아요. 항상 뺏는 거예요. 항상 뺏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팍 줄여버렸어요. 사무엘상 8장 14절에서 17절.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데요. 그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인 11절을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 자기를 시키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되더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다 뺏어가고 자기 부하들한테 다 나눠주고 결국은 그 사람 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인 삼으면요. 결국 그거에 종이 된다. 그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왕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이죠. 뭐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인데. 노예가 돼서 그러면 자신의 존재도 잃어버리고요. 자기의 그 자아상도 잃어버려요. 세상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게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질까 염려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이 가진 재산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러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부를 가지고 주님을 절대 따를 수가 없는데 왜 목사들이 그렇게 돈 갖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죠. 정말 모르겠어요.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 잃지 않으려고 우리하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삼선개혁, 뭐 종신제, 뭐 시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다 잘 아시죠? 나라 망치고 자기는 죽고 오히려 있는 권력까지 다 뺏기고 요즘 뭐 이 두 분은 제가 좀 흉을 봐도 될 것 같아요. 푸틴하고 시진핑.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정말 해괴망측한데 이거 다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시진핑은 지금 삼선 자기가 세 번째 더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푸틴은 자기가 종신으로 해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푸틴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지가 얻는 게 뭐예요? 지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계 독재자들이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허황된 꿈입니다. 선량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그러면 세상 것을 왕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의 말로는 어떨까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8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유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은 응답조차 하지 않는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인데요.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경고를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겁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부럽죠. 이런 마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다고 해도 완전히 성숙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세상적인 야망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주로 이제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왕을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가지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와 본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복음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프리티컬하게 하나 꼭 지키고 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라. 34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겨울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겨울은 그날로 족한데 왜 자꾸 내일을 걱정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쓰세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한테 왜 나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하면은 성령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